마가복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일 짧으면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그러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뭔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이제 3장, 4장에 이렇게 시작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세례 받으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내몰리셔서 시험 받으심, 제자를 부르시고 곧바로 갈릴리에서의 그 치유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25절 이렇게 25절 말씀도 아니면 21절 말씀 쭉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른 서기관과 달랐다. 어떤 권위가 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고 또 29절 이하에 보면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32절에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갈 때 각종 병든 자를 다 치유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처음에 첫 번째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와 함께 예수님은 결국 치유 사역과 함께 이 각종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사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귀신이 여러 방면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귀신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귀신 때문에 일어난 병도 있고 또 삶이 힘든 것도 귀신의 사역으로 이렇게 힘든 것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오늘 35절에 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여명이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 지금까지 주님께서 각종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그때그때마다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우리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이 한적한 곳에라는 이 단어와 그 앞에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자, 광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이 광야라는 단어와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 그 헬라 원어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물론 어떤 곳에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이라는 그 단어가 광야와 같다면 예수님은 그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신명기 1장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제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신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지금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다라고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죠. 광야에 살고 있다. 이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런데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 내 소망이 되시는, 그래서 주님 밖에는 찾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 광야로 가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기도 하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똑같이 애로우시고 똑같이 힘드셨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해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엄청난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광야에 서 있던 거예요. 주님만 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부 아버지의 그 손 놓고는 단 하루도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도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광야라고 말하죠.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고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그 광야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새벽에 기도하셨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을 깨시고 하루 세 번이 아니라 또는 어떤 때는 온 종일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와 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유대인의 전통을 벗어나서 주님은 무시로 늘 성령 안에서 수시로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죠. 이 새벽 깨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습관이 되어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당연하게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질지 모르겠지만 새벽 안 하다가 새벽을 하게 되면 온종일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굉장히 힘들 이렇게 어렵죠.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향한 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아직 밝기 전에 새벽에 그와 같이 한적한 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하겠죠. 아주 핵심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니 왜 여기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은 주님을 찾고 있는데 여기 한적한 곳에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내려가셔서 고치셔야죠. 빨리 내려가셔서 가르치셔야죠. 하고 종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의 목적은 그냥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치유하시는 목적이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것이다라고 이제 자기가 오신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의 그 열광적인 반응에 고무된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인기와 명예에 이렇게 명예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정형을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라고 이렇게 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로 오신 목적,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하면서 무장하여서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전도. 전도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죠. 지옥으로 갈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운동. 그러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 핵심을 놓쳐버리고 다른데 내가 그냥 병 고침 받는데 아니면 뭐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오신 핵심 이유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을 다른지 아까 누가 본 말씀을 하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 섬김의 핵심은 전도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십자가 죽음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영혼 구원이 곧 전도의 목적, 그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기도하신 목적, 가르치시는 목적, 병 고치시는 목적, 귀신을 쫓아내시는 목적, 모든 것은 다 섬기기 위해서인데 그 섬김의 핵심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뭐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 이제 끊임없이 다니시며 자기 사명을 이렇게 밝히셨는데 제자들 역시 또 우리들 역시 더 많은 인기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섬김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병은 천형이라고 그랬죠. 아주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사회에 격리되었고 그냥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집에도 일터에도 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아야 될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주님이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은 뭘로 응답하셨냐면 내가 원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제 41절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나병 환자의 말에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네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의 핵심에 둬야 되지만 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채우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나이다. 라는 그런 기도로 한번 올려보시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자녀들의 형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채우리라. 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이신데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아침 연약한 곳이 있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구해 보시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구했을 때에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그냥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하죠. 아,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아, 안수기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부정한 자로 이제 13장 45절 46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나병 환자는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뉴스를 가리고 예측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탐해 탐해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옷을 찢으며 또 머리를 이렇게 풀고 이렇게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병 있는 날 동안 그 부정한 것이라 그 부정한 것인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진영 밖에서 혼자 격리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한 거. 부정한 자는 손을 대는 자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41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죠. 예. 부정한 자를 만진 자도 부정하다. 그래서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손을 대셨다. 이 말은 바로 주님께서 그 의식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법으로 이 사람을 끌어안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범한 이 부정한 일을 사랑의 법으로 주님은 덮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주님은 사랑으로 덮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은 이 율법 준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의 온전한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손을 대시며 만지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그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왜요?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됐어요. 진영 밖에 나가서 쓸쓸하게 외롭게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시 가정으로 또 일터로 그리고 사회로 환원되고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전 인격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만 치유된 게 아닙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3대 동일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이 시대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자녀들이 적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왕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삐뚤어지고 인격이 그리고 관계성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정말 문제되는 아이들 또 관심사병 군대에서 그런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이런 모든 인격들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대 동일 신앙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될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또 그 사람 그 치유가 됐을지라도 그 사회에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예,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 이 사람 깨끗함을 받았냐고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또 모세가 행한 대로 정결한 새 두 마리를 들여서 정결법을 행하여서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님이 손 만지셔서 고치셨어요. 깨끗함을 입으셔서 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자 사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이제 지금까지의 그 행한 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모세를 통해서 했던 대로 네가 가서 행하라라고 거기 40 이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너가 가정으로 일터로 다시 회복하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입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전하게 하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확실하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너무 많은 병자들이 막 찾아오기 때문에 이 일을 말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고침받았잖아요. 너 누구 때문에 어떻게 고침받았어? 아 예수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45절 맨 끝에 보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 사자 성어 중에서 낭중지추라는 그런 한자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어놓으면 결국은 삐죽삐죽 삐져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내 안에 감추고 싶어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흘러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생명이 흘러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송곳이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은혜고 사랑이면 자연스럽게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는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은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머니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바로 그 예수 생명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많은 사역들이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섬김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주님은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사랑의 법으로 그를 만지시고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역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정말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복된 주일,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받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온 10년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아직 명절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명절 오가는 모든 발걸음 그리고 우리 온 식구들 가운데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